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나라에서나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도해 가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두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한 기둥은 제사장들이었고 또 한 기둥은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확실한 제도적인 지위가 있는 지도자들이었고 이 선지자들은 때로는 제도권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도적으로는 아무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세우셔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비제도권의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나단 선지자는 궁중예언자로서 지도력이 아주 제도적으로 든든히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후에 다윗의 임종시에도 후계자를 결정하는 난제가 생겼을 때 결정적으로 기여해서 솔로몬을 후계자 세우는 일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우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컸던 그런 예언자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도 그도 역시 궁중예언자로서 활동하면서 나라의 크고 작은 정치나 외교나 이런 분야에서도 자문 역할을 할 만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제도권 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도적으로는 아무 보장이 없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에도 어떤 제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지위가 공식적으로 주어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왕을 비롯한 제도권으로부터는 늘 핍박받고 쫓겨다니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백성들에게 굉장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불의한 권력이었던 아합의 정권에 저항해서 끝까지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의 심정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의 준결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로 대변되는 우상 숭배 세력에게 맞서는 하나의 구심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도 제도적으로 지위가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면서도 이 엘리야가 정치적인 일에 깊이 관여해서 아왕의 정치 항거했다고 하면 오히려 엘리사는 그런 폭압적인 정치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 삶 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키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고 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적인 지위나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이 선지자들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존경은 대단해서 엘리사가 나중에 죽을 때 왕이 찾아옵니다. 임종시에. 왕이 찾아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하면서 마치 엘리사가 국가의 수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런 어려운 시대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리도 없고 생계도 막연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선지자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 네 사람의 대선지자와 또 열두 사람의 소선지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을 대선지자다 그렇게 통칭해서 부르는가 하면 그 뒤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로 이어지는 이 말라기까지의 열두 사람을 소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소선지자로 부른다고 해서 대선지자들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라거나 역할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단지 기록된 분량이 짧고 또는 일했던 기간이 이 대선지자들에 비해서 다소 짧았던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열두 사람의 선지자들을 한 책으로 묶어 있던 것이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이 한 책으로 묶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열두 사람 개별로 나누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와 역사를 보면 대체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면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살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이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만으로 잘 감동이 아니니까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아내가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의 가을을 찾아가서 또 돈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 삶의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면 요엘 선지자는 그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많이 강조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인간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자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를 믿음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의지해서 성령의 도움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와는 또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면서 이 시대가 좀 희망이 생기고 다시 회복하는 시대로 갈 수 있으려면 이 사회 속에 정의가 살아나야 되겠다. 정의롭지 못한 것이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 선포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점에 강조하고 그 점에 집착해서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이 아모스는 주로 활동했던 지역은 북왕국 지역으로 가서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그 왕실을 상대해서 거칠게 도전했던 사람이지만 원래 출신은 또 남부 유다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더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짓던 농부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 수도로 가서 여로보암 왕을 상대로 해서 신랄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왕으로 갔을 때 남쪽에는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였는데 사실은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왕국이나 우시아 왕 때의 남왕국 모두가 다 다윗 시대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우시아 왕이 52년 통치를 했죠. 또 여로보암 2세 왕도 4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통치했다라고 하는 건 정치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북왕국의 경우에는 끝없이 혁명이 일어나고 유혈 쿠데타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40년을 혼자 그렇게 재위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그런 바탕에서 나라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하던 시기여서 지도를 놓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국경선을 그려보면 다윗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때가 이 남왕국 우시아와 북왕국 여로보암이 함께 통치하던 그 시기가 가장 넓었고, 또 이 우시아 왕의 시대나 여로보암 왕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 이후에 다 끊어진 것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조공이었는데, 이 시대 조공이 다시 재개될 만큼 사방 여러 나라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국력의 신장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이 여로보암 2세 왕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잘 되는 때였어요. 정말 좋은, 이제까지 그런 호황을 누린 적이 없고 그렇게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적이 없던 다윗 시대 이후에 최고의 시대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기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을 찾아가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권력이 인기를 누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불의가 너무 횡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발 한 클레에 가난한 사람을 판다.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성행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것도 사람값이 무슨 신발 한 클레를 주고 어떻게 사람을 팔고 사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값이 그렇게 비천하게 여겨지고 노예들이나 노동자들의 값이 그렇게 거래되던 그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아모스는 견딜 수 없이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4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말로 부자들을 지칭하면서 그렇게 가난한 자, 억울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숨쉴 틈이 없는 그 시대의 구조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가서 죄 짓고 길갈에 가서도 죄를 더하면서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뭐 3일마다 십일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비판하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기도는 하고 예배는 보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변질 내지는 나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이라는 것이 결코 오래 가지 못하고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말씀, 오늘 이제 24절 말씀은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그 시대에 부족한 것이 정의와 공의로움인데 이것이 이제는 강물을 통해서 전 나라에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법이라는 것이 온 나라에 공급되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 있고 살 길이 생긴다라는 내용의 주장입니다. 정의로운 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정의롭지 못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필립 브란트라는 전에 서독 수상했던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닌데 평화롭지 못하면 낫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남은 것이 없게 된다. 그러면서 10년을 아무 성과 없어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하루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평화주의자의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아모스는 그것을 정의에 대비합니다. 정의로운 것이 모든 것에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롭지 않으면 나라 안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해야 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무슨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하고 번제를 바치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감흥이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소리도 싫고 악기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듣기 싫고 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가 역겹다. 그럴 수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거치고 가장 먼저 정의를 회복하고 공법을 다시 되찾을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이 아모스가 좀 성격이 독특해 사는 것처럼 그 좀 눈 감아 줄 것은 눈 감아 주고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맑은 물처럼만 존재할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의 그런 모순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될 때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았으니까 아모스 선지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선지자 활동했던 분인데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아모스가 했던 말보다 더 신랄하게 그 시대를 책망해요. 심지어는 예배당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제발 싫으니까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제사 제발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할 만큼 이사야도 똑같은 느낌을 가졌고 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북왕국에 있어서 그 아합 시대라고 하면 이 아합 시대 역시 외교적으로 탁월한 솜씨가 있던 사람이 아합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북왕국으로 나누어졌을 때였으니까 국가의 최고의 리스크가 남북 간의 이 긴장과 전쟁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왕의 시대에 그 시대에는 남쪽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 사이에 오랫동안 계속된 전쟁이 없어져요. 남북 사이에 있었던 그 군사력을 위한 경비나 이런 것들을 경제를 민생에 투자하니까 살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아합 시대 그러면은 그 시대가 이세벨 때문에 백성들이 숨도 못 쉬고 그런 시대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시대였는데 경제적으로는 또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고요.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잘 됐는데 다 잘하는데 정의롭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예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곤보술수를 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가짜 재판을 하고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다 죽이고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이 시작이 돼서 이 왕조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아주 자손이 씨도 남기지 못한 채 망합니다. 능력 많은 사람하고 외교력이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의 통치자로서 참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정의로움이 없었을 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국이 드디어 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왕국이 없어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BC 686년에서부터 631년 그 한 55년간 다스렸던 사람인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은 587년입니다. 므낫세가 죽고도 50년쯤 뒤에 일어난 일이 이 유다 왕국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50년 전에 죽은 왕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잘 설득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50년 동안 그 다음 나타난 왕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50년 전에 죽은 왕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역사가.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 그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열왕기하 24장 말씀에는 뭘 지적하는가 하면 그 시기에 무죄한 사람의 흘린 피가 예루살렘 이쪽 거리에서 저쪽 거리까지 가득했다. 그래 골목골목마다 죄 없는 사람의 죽은 피가 묻어있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재판도 하고 벌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정의로워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에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내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무죄한 사람들의 억울한 피 흘린 너무나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북왕국의 아합의 경우에서 보거나 남왕국의 이 므낫세의 경우에서 보거나 다 잘하는 사람들이었고 장기 집권한 사람들이었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권력도 안정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매우 많은 시대였지만 결국은 역사가 시대가 망하는 원인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그런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 우리가 다 정의로워야지 그거 다 좋은 거지 하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럼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까? 저는 사람에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미미멀하게도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다. 그 독일의 그 2차 세계대전 전범 가운데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했던 일이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보내는 일이 책임자예요. 소송의 책임자였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브라질 가서 성형수술하고 막 다 해가지고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정보부에 잡혀서 예루살렘에 재판을 받았어. 그가 주장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위치에서 내 의무를 다했다. 독일 정부가 내게 부여해준 공무원으로서 내 자리에서 정부가 부여해준 대로 의무를 다했다.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열차를 배치하고 그 일을 내가 했다.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것. 그러나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를 심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으면 정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정의에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모스는 사람들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 없는 사회를 질타하고 정의를 회복했다는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는 정의 실천의 능력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정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자고 말하면서 마지막 구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결론이에요. 마지막 구장에 가서 보시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1절 9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무너진 것을 이렇게 옛적과 같이 세워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어버렸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내는 무너진 정의를 회복해내는 국가 안에 이 온갖 타락하고 병든 세상을 고쳐내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그래서 내가 일으킨다, 내가 세운다, 내가 한다, 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자꾸 무슨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내가 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처럼 별로 공로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내가 했다. 그건 교만한 생각이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이죠. 제가 항상 그 우리 교역자들에게나 후배들에게 어디 가서 말할 때 1인칭 단수로 말하지 말고 1인칭 복수로 말하라고 많이 주장합니다. 저희가요, 우리가요, 그런 말은 좋지만 내가요, 내가 했고요, 그건 아니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에도 보시면 호세아,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정의를 생각할 수 있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 정의로운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의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것이란 삶의 원칙 아니에요? 일종의 프린시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만 정의고 다른 사람은 정의가 아니면 안 되잖아. 유니버설한 것이어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프랙티컬한 거죠. 실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올바른 가치를 품을 수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감할 수가 있고 이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가능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조금만 더 정의로움이 회복되면 훨씬 더 명예로워질 수 있고 훨씬 더 정의로워지면 발걸음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에 빠지는 일도 없게 될 것이고 삶이 떳떳해지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해야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정직하고 이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 제 기도지만 하나님 의로운 정의롭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십시오. 어떤 것에도 사람 눈치 보고 굴복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세워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새로운 지도자 정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지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종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